이사야서 36장 4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6장부터 앞부분에는 히스기야 이야기가 이제 한동안 등장이 시작하죠. 그렇죠? 히스기야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서에서 이미 제시되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라고 하는 선지서에서 굳이 논법 자체를 역사적인 논법으로 가져와서 여기에 싣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전투신을 여기다가 얘기하느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건 전투신이 아니고요. 자세히 보시면 전투 장면은 안 나옵니다. 그렇죠? 어떤 식으로 군대가 패망했는지도 안 나오고요. 그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어떻게 환호했는지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36장에서 37장까지 여러분들이 제일 주안점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랍사게가 펼치고 있는 논증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랍사기가 뭐라고 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쵸? 그냥 이사야가 하는 이슈, 이사야가 하는 뷰는 이제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이전 설교에서도 얘기를 했고, 강의에서 얘기를 했고. 근데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사야의 뷰를 쓰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 랍사기가 이사야의 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논쟁,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사야의 대응하는 이 히스기야 논쟁의 인식 논쟁이 이제 메인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식 논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보세요. 이렇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 사건이 있으면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A의 시각과 B의 시각 이런 게 존재하죠. 그쵸? 그쵸? 이런 게 인식 논쟁입니다. 남편이 보기에 이 사건은 이런 사건인데 아내가 보기에 이 사건은 이런 사건이고 사장이 보기에 이 사건은 이런 사건인데 종이 부하가 보기엔 이 사건은 이런 사건이고 그러니까 인식적 차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요즘에 티아라 사태가 문제인데 대중들이 보기엔 왕따 한 애들이 문제고, 방수 사장이 보기엔 무대에 안 올라간 게 문제고, 약간 이런 거죠. 하나의 팩트가 있지만, 그 팩트에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둬서, 그 팩트를 이해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랍사계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랍사계의 해석 방식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해석 방식이 왜 문제인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랍사계의 논증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뭐예요? 너희가 이렇게 그러니까 랍사기가 반복적으로 얘기한 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에서 믿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렇죠? 랍사기가 처음에 하는 건 이집트를 믿는 태도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전통 질서를 믿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태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명확한 현실 인식 필요성을 촉구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순서대로 가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종교적 비전까지 제시하는데. 첫 번째, 너희가 전통적인 강호인 이집트를 찾고 친 이집트 정책을 펴고 아시리아에 대해서 약간 적대적인, 그리고 아시리아에서도 되게 겁내지 않는 식의 태도를 취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이집트의 전통 질서는 지금 무너져 있지 않냐. 그쵸? 이집트가 지금 남아있기라도 하냐. 이집트도 아시리아에게 굴복당한 상태다. 그러니까 전통 질서는 남아있지 않다. 너희들이 뭘 했다? 잘못된 환경 인식을 했다. 상황 인식을 했다라는 걸첫 번째로 제시하죠. 두 번째,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36장 맨 첫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스루 왕이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일단 두 번째 얘기한 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니? 하나님을 신뢰해? 야,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유다의 성읍들이 안 무너졌어야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께 유다를 지키실 생각이셨으면 여러분 땅덩어리가 이렇게 있죠? 그럼 우리가 전투에서 전쟁을 이기려면 어디서부터 지켜야 되는 거예요? 38선부터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권까지 밀려서 서울 턱밑까지 밀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실 우리는 이게 되면 위기감이 다른 나라보다 적어. 왜? 서울이 너무 국경에 붙어 있어가지고. 하여튼 서울 턱밑까지 밀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어야 지고 있어요. 지고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로 지고 있어요? 한 판만 더 지면 끝인 상태로 지고 있는 거죠. 그쵸? 그냥 수도까지 밀렸다는 건 예루살렘 성의 턱밑까지 왔다는 건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똑바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으면, 하나님 너를 돌보셨으면 유다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안 무너졌어야지. 그쵸? 유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성은 못 넘을 거야. 그렇죠? 옛날에 가나안 도하를 할 때 여리고성 먼저 무너뜨렸죠.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왜? 여리고는 안 무너질 줄 알았거든요. 유다에도 그런 성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성은 안 무너지겠지. 그 선은 안 무너지겠지. 우리가 1차 절지선, 2차 절지선, 3차 절지선을 깔았는데 2차 절지선에 모든 화력과 포화를 집중해놨어요. 이건 못 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뚫렸단 말이에요. 오케이? 뚫려서 예산 턱 밑까지 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세 가지로 비웃죠. 첫 번째, 지켰으면 벌써 지키셨지. 하나님 널 지키시겠냐? 응? 하나님 안 지키시지? 안 지키셨기에 눈으로 훤히 드러나잖아. 두 번째,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뭐야? 국력의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현실인 지금 촉구하는 얘기인데, 그쵸? 그러니까는 이 락사기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은 왜 이걸 자꾸 종교 문제라고 생각하냐? 이건 국력 문제야? 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장성한 마피를, 말을, 우리가 기마대의 말을 3,000피를 준다고 해도 너희들은 뭐가 없어? 기수가 없지? 그게 네 문제야? 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뭐, 종교, 여호와, 역사적 전통성, 지금 이런 구름잡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팩트를 딱 따서 보자는 거야. 우리는 지금 말도 있고 사람도 있어. 근데 너희들은 말을 준다고 해도 그걸 뭘 사람이 없어. 그게 네 문제야 라고 딱 얘기하는 거야. 명확한 현실인식을 촉구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얘기 하나 넘어가 버렸는데, 첫 번째, 너희들은 뭐가, 하나님이 지키려면 벌써 지켰을 것이다. 두 번째, 너희들만 종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되게 여러 종교가 있는데 종교를 주장하면서, 아, 신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거라고 얘기했던 나라들 중에 지금 남아있는 나라가 어딨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쭉 봐. 얘들 주변을 돌아봐. 그 나라도 나름대로 전통신화를 가지고 신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 했지만 망했지? 그 나라도 전통신화를 가지고 신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 했지만 망했지? 너희가 봤던 그 주변 국가. 그 전만 해도, 아시리아 전만 해도 그 주변에 수십 개의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가 다 없어지고 지금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하나가 남아. 통폐합이 돼버렸단 말이야. 근데 너희 신앙이 뭐라고 너희 하나님만 너희를 지키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킬 생각이 있었다면 벌써 지켰겠지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현실을 똑바로 봐. 이건 종교 문제가 아니라 국력의 문제야 라고 제시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제시해요?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해라? 이 히스기야를 더 이상 신뢰하지 말고 아시리아의 방식을 받아들이면 포도원과 풍요로운 농토가 니네 앞에 펼쳐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누구의 설명이에요? 이 랍사게의 논증이라는 거죠. 되게. 여러분들이 그 성 안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성 안에 있다고. 이게 훅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성 안에 있어요. 성 안에서 이제 두렵고 떨리고 있는데, 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한 줌의 믿음을 부여잡고 버틸려고 하는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 첫 번째 얘기는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전에 무슨 생각도 갖고 있어요? 이집트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쵸? 너희들이 현실 인식하는 방식이 좀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래 이런 계획대로 하면 될 거야 라고 뭘 붙잡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친구가 너 2년 전에 비슷한 식으로 했다가 안 된 적 있잖아 라고 얘기할 때, 아 맞아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나는 내가 이번에 하나님이 지켜줄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2년 전에 너 이집트가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안 됐잖아 라고 얘기할 때 내 어떤 내 확신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자기 흔들림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할 때, 그래 좀만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종교로 국가를 지킨 적이 없고 좀만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지킬 거였으면 벌써 지켜줄지 이미 많이 밀린 상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그래 이거는 어떤 의미는 종교 문제가 아니구나. 어떤 인생 선배가 나한테 딱 칼같이 얘기합니다. 야, 네 문제는 뭐 신앙, 인격, 비전 이런 게 아니야. 네 문제는 딱 하나인데 네가 현찰 3억이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네 문제는 딱 하나야. 아는 사람이 없는 거. 네 문제는 딱 하나야. 뭐 영어 성적이 안 되는 거. 딱 하는 거. 네 문제는 딱 하나야. 학력 세탁이 안 된 거. 이렇게 딱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맞다는 거죠. 그렇죠? 네 문제는 딱 하나야. 지금 누가 말을 줘도 그 말을 끌 애들이 없는 게 네 문제야. 그러니까 그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되게 잘해요. 말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내 실수를 하고 날 한번 흔들고 객관적이 보이는 전체적인 부를 자기 자신을 재인식까지 한번 흔들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선명한 포인트 하나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탁 집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딱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유대 고관들이 저희가 아라비아 말을 하셔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제발 히브리 말로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렇죠? 왜요? 대중이 흔들리는 게 무서운 거죠. 그렇죠? 대중이 흔들리는 게 무섭고 이 논리에 굉장히 설득력 있게 사람들한테 접근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죠. 앞서있는 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흔들릴 때 쓰는 논증이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 view로 제시하는 거죠. A의 view죠. A의 view로 얘기하면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A의 view로 얘기하면 맞아요. view라는 건요, 인식 논쟁이라는 거는요, 참과 거짓의 논쟁을 얘기하는 것이긴 하지만요, 팩트로서의 참과 거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식 논쟁이라는 거는 사실을 한 사람이 왜곡해서 얘기하고 한 사람은 왜곡하지 않고 얘기하는 건 인식 논쟁이 아니죠. 그렇죠? 이건 어떠한 그 사실 논쟁이죠. 그게 진짜 팩트가 뭐냐는 사실 논쟁이고. 근데 인식 논쟁이라는 건 뭐예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식의 현실적인 인식은 지금 벌어지는 환경을 중심으로, 현상을 중심으로, 어떤 역량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어떤 인식론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는 뭐가 있어요? 이사야 인식론이 있고 히스기야 인식론이 있죠. 이사야 인식론과 히스기야 인식론이 이 사람들과 차이는 무엇이 다릅니까? 보는 팩트가 다르죠. 뷰가 다르죠. 이제까지 히스기야와 이사야 어떻게 봤어요? 이 나라들의, 이 앞부분에 설명했던 거죠. 이 나라들의 이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태동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보다 우리가 너무 전통 질서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통 질서에서 도전하시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얘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통 질서적인 방법을 신뢰했던 우리 어리석은 태도를 버리고 우리가 원래 가져야 되는 비전적인 인식과 가치적인 인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아시리아라는 흐름들이 우리를 어떻게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히스기야 논쟁이었죠. 그렇죠? 히스기야 인식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런 식으로 인식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종교개혁을 해낸 거죠. 근데 종교개혁을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시점에서 얘네들은 이거 봐, 이 논인식이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데 히스기야는 지금 어떻게 인식해요? 이사랑 히스기야는? 아,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실 시점이구나 라고 인식하죠. 그쵸? 이 인식이 다른 거예요. 이 히스기야는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게 틀렸나가 아니라 이게 맞는데 이런 상황이 생겼으면 이때는 뭐 현실이 이대로 흘러가면 얘네들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그 온 편지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펼치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신 것을 보시옵소서. 옷을 찢고 뭐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배웠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령되게 얘기하는 그것들을 보시옵소서. 그저 계시겠습니까? 참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개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이사야가 분명히 개입한다고 하셨다라고 응답하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애들이 싹 날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쵸? 이 역사의 팩트이자 이 논쟁의 장면을 이사야에서 가운데 배치라는 거예요. 왜? 실제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내가 이쪽 뷰로 봐서 사람들은 이쪽 뷰로 바라보고 때문에 진행형인 일들 가운데 완료형으로 바라보고 뭐야 나름대로 이걸 해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네? 그럼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중간에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아 내가 이렇게 역사를 인식하고 현재의 나를 이렇게 재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흐름이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할 때에도 아니야 이게 맞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하나님 분명히 개입하시고 일하실 거야 라는 신뢰관계를 움직일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이사야가 생각하기에는 뭐예요? 내 계시가 삶의 사건으로 드러난 장면이죠. 딱. 그렇죠? 이제까지 했던 이사야가 자기가 설명했던 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맞아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왕들은 어땠어요? 반응하지 않았죠. 그쵸? 끄떡 없었죠. 그러니까는 뭐야, 이게 구현되질 않죠. 그러니까 이사야 얘기가 막연한 얘기고 이상적인 얘기인 것처럼 됐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어때요? 그것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죠. 그쵸? 이미 앞부분에서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지금 네가 표적을 구하라, 그럼 두 부직갱이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표적을 안 구해버려요, 아하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제시되고 응답받고 역사받는 패턴이 일어나질 않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이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반응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확증된다라는 것들을 이사야가 마음에 심겼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설교집, 예언집에 그냥 담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장면이 명확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식론을 가지고 현재를 재인식하시면요, 통일성을 갖고 끝을 보셔야 돼요. 나도 옛날에 신앙 좀 있어봤는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때요? 이 흐름을 탔었죠. 근데 중간에 랍싸게 논의가 들어오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종교 별거 없네.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일관성을 가지고 통일성을 가져야죠. 중간에 넘어가면 그 결과가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쵸? 아니, 그래서 어찌됐건 저찌됐건 결과를 봤어야 되는데, 징후가 안 좋다고 해서, 경고한 선 몇 개 무너졌다고 해서, 그럼 우리 쪽 논의가 아닌가? 이쪽이 맞나? 굉장히 설득력 있네. 그래, 내 문제는 진짜 돈 3억 현찰이 없는 거야. 나는 어떤 인맥이 없는 거야. 난 학력이 없는 거야. 영어 성적이 안 되게 내 문제야. 이게 해결해야 되지. 내가 지금 이거 쫓아낼 때가 아니야. 이거 올인하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그냥 이렇게. 그럼 이제는, 그리고 나서는 쥐가 끝까지 해본 적도 없으면서, 아, 이런 거 내가 해봤는데 뭐 다 아는데. 왜요? 이렇게 넘어가야 되면 유월절도 치러봤거든. 회개도 해봤고, 그쵸? 은혜의 감격도 느껴봤고, 비자는 자리에 서서 일어나서 손들고 주위에 살겠다고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막상 그게 어떤 트러블이 생길 때는 인식론을 바꿔버렸어요. 그럼 결과가 안 나오죠. 그쵸? 근데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사건, 설득력 있는 랍사계의 논의에 대한 이중성을 제대로 인식하셔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시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갈등선에서 다시 한번 내 위치를 다시 한번 포지셔닝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면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인식론의 흔들림이 올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를 잡는 데 사용하시는 장면으로 이 장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 38장은 이제 히스기야가 죽을 뻔한 얘기가 나와요. 이 장면에 대한 해석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뭐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 장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후로 히스기야가 문제가 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 15년간 더 살게 해달라라고 얘기해서 그 더 살게 된 것 때문에 그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고, 므낫세가 진짜 나쁜 놈이 되잖아요. 그렇죠?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 망, 유다가 망하는데 진짜 나쁜 놈을 태어나게 하고 또 제대로 훈육이 안 됐다는 뜻이죠.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장면 바벨론에서 왔을 때 자기의 그 국력과 재물을 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그렇죠? 자기 어떤 위치와 치세를 자랑하고, 이사야가 그것 때문에 당신이 그의 자랑 때문에 이 모든 기물과 재물이 바벨론으로 옮김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내 때가 아니면 괜찮다. 당신의 말씀이 좋습니다. 제 때는 잘 산다는 말씀이고 내 다음 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히스기야를 보면서 얘가 미쳤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 장면 자체가 이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요. 역사서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 선지서에서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서 노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한 다음에 15년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분명히 맞는데,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한 태도에 대해서는 이사야서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괜히 그때 더 살아서 이 꼬였다라고 보는 역사서적인 시각이 있지만, 그 이사야서 요 장면은 그 장면에 집중해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요? 노래가 들어가요. 히스기야의 노래가. 히스기야 노래가 뭐가 들어갑니까? 내가 하나님께 히스기야 노래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어. 하나님께서 죽음을 작정하셨으면 나는 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겠네. 그쵸? 난 그것 때문에 굉장한 슬픔에 빠졌어. 그 슬픔 때문에 내가 헤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죽이기로 결정하신 하나님께 정말 죽어야 되냐라고 내가 하소연하는 가운데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생명의 기회를 얻는 거죠. 그쵸?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의 패턴이에요. 그쵸? 히스기야의 시입니다. 이게 지금 전형적으로 누가 가져야 되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가져야 되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쵸? 오케이? 지금 이사회에서 이사회가 지속적으로 무슨 예언을 합니까? 니들 그러다 죽어 이런 예언을 하죠, 그렇죠? 하나님께 너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다 그러다가 그리고 하나님께 너희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그저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예언들을 해왔죠, 그렇죠? 35장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반응은 뭐예요? 반응은 아 하나님께 날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들에 대해서 깊은 슬픔에 빠져야죠, 그렇죠? 근데 이전에 여러분들이 봤던 이 앞에 이사야서에 나타났던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깊은 슬픔에 빠져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놀자 이런 식으로 반응하든가,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도 정말 그런 게 되겠어라고 끄떡 없든가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픈 것도 아니에요, 죽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병상에 누워서 내일 당장 죽는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올해 네가 죽을 거다라고 했더니 아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 슬픈 가운데 어떻게 해요? 다시 강구하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생명의 기회가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히스기야 기도에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죽이겠다고 하셔서 진짜 죽이시는 건가? 하나님께 망하게 하시겠다고 해서 진짜 망하게 하시는 건가? 원래는 언제 망했어야 돼요? 므낫세 때 망하겠다고 하셨죠? 근데 므낫세 다음에 누가 왔어요? 요시아가 나왔죠? 그렇죠? 근데 요시아는 선량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아 때 망하게 하십니까? 망하게 안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뭔가 예언을 하실 때요 거기 if절이 들어가요. 뭔가 저주를 하실 때 특별히 축복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if절은 뭐예요? 네가 계속 이런 대로 한다면 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에서는 긍정의 if절이죠. 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돌볼 것이고 다윗에게도 if절이에요. 이런 고백이 유지된다면 다윗의 왕권이 천대까지 이루어질 것이고 다윗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여기서도 if절이에요. 뭐 너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범죄한다면 너희들은 내가 그저두지 않을 거야. 이 나라가 망할 것이고 내가 그것들을 흩어버릴 것이고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if절을 알아듣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힘듭니다,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해서 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if가 깨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생명의 기회가 일어나죠. 근데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기로 하셨대. 어, 그런가 봐. 그럼 어떡해. 하나님 되게 나쁘다, 우리 멸망하는 거야? 젠장. 그럼 딴 신한테 알아보자. 라는 식으로 했던 사람한테는 진짜 멸망이 도래하는 거죠, 그쵸? 그니까는 이 두 가지 역사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이유가, 이 두 가지 역사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이유가 이사야를 해석하는 전체적인 전망을 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이사야가 설교했던 내용들이 사람들이 막연한 뭐 그 나라가 다시 오고 지금도 이제 다시 막연한 걸로 돌아가겠지만 그 나라가 다시 오고 하나님께서 권능이 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면 대안적인 국가를 세우려고 하시고 근데 너희들이 있다고 한 게 문제고 너희들이 꿈을 꿔야 되고 다시 원래 그 기대를 회복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이전 이사야, 히스기야 이전 사람들은 너무 공상적인 얘기로 받아들였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3류 국가고 살아남기도 바빠 죽겠고 지금 이집트와 아시리아 틈바구니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양다리 왜곡하고 있고 우리 주제에 무슨 그런, 그럴 거면 우리를 아주 인류 국가로 좀 만들어 주든가 그 다음에 무슨 그런 얘기가 가능한 거지. 우리 같은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이런 열등감으로 인한 자만이 하나님의 얘기를 몽상적으로 받아들여서 몽상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왕이 히스기야였던 거지. 그래서 히스기야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한 번 히스기야 얘기를 하는 건 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네가 문제라고 얘기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심중 if절을 이해하고 내가 회개로 반응하고 간구로 반응하고 슬픔으로 반응한다면 거기서부터 계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사야가 이전에 했던 1장부터 35장까지 했던 이사야가 했던 어떻게 보면 저주여 보이는 설교를 너희가 어떻게 받아들여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것이 히스기야 기도의 측면이고, 하지만 세 번째 장면은 안타깝죠. 왜 그러면 히스기야 시대가 다윗 시대 같은 전성기, 왜 그러면 히스기야 시대로부터 영광의 날이 열리지 않았는가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게 세 번째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정말 이사야가 얘기한 바로 그 사람이었다면, 그 반응이었고, 그렇죠? 그 역사적인 실제였다면 그 이후에 위대함이 왜 없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사야가 대답하기에는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는 언덕에 올라서 정상에 올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는 그래서 위대한 가능성의 시기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역사를 인용하는 세 번째 이야기로 담고 있는 거죠. 스기야는 언덕에 올라서 정상에 오른 줄 알았어요. 아시리아 대안적인 국가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아시리아 이상의 어떤 가치적인 것들을 갱신한 나라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난 거예요. 단지 그리고 예전에 악한 것은 끊은 거예요. 뭔가 선한 걸 많이 한 게 아니고 그 정도 한 거예요. 근데 시스기야는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어떤 왕이에요? 어떤 왕이긴 솔로몬 이후로 가장 선한 왕이죠. 그렇잖아요. 아사도 있었고 몇 명 있었지만 자기가 보기에 실제 역사적인 평가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선한 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라도 최근 200년에서 가장 부강해졌고 그리고 자기가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나라를 거꾸로 틀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 당대에 누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견눈질하거나 침범하려고 하지 않은 태평성대가 이루어졌고 평화의 시기가 왔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다 이뤘다가 된 거죠. 어떤 나라도 내 정권을 깔보지 못해요. 내가 쳐들어가지 않지만 누구도 나를 쳐들어올 수 없어. 왜? 아시리아가 깨졌거든. 그렇잖아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선한 왕이야. 내가 볼 때. 그리고 국가 내부적으로도 국력이 그러니까 부유함이 다 최근 200년에서 가장 급치의 시기를 달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다 이뤘다가 된 거죠. 근데 그 기회를 갖고 사실은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레위기와 신명기와 민수기에 나왔던 그 국가적인 전망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러진 않죠. 그래서 이제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몇 명 있잖아요. 이따 설교 시간에도 잠깐 얘기하는데 인류 역사에 가장 치명적으로 해를 끼쳤던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위대해지지 못했던 이유는 악한 왕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광야 2세대. 광야 2세대가 좀 더, 이젠 진짜 제대로 해볼 수 있는 기회에 선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는 땅에 들어갔으니까 됐다, 그래 버리죠. 솔로몬. 성전을 세웠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과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혜와. 이제는 그걸로 어떤 국가적인 갱신을 이뤘으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거기서 다 이루었다 해버리죠. 히스기야. 또 마찬가지고. 어떤, 기회 앞에 섰을 때 그 기회인데 이게 목적지에 도착한 게 아니라 기회를 잡은 건데 기회를 잡은 걸로 생각하지 못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것처럼 자만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그 이후의 역사를 더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앞으로 나가줬어야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진보가 있을 수 있었는데 이게 뭐나 된 것처럼 자만하자 그 다음 문하세는 그냥 소국의 왕이 뭐 이렇게 잘났다고 그래. 저 신인 바벨론이 훨씬 위대해 보이는데 아버지를 넘어서려면 바벨론을 본받자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비극의 시대가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래 뭐죠? 솔로몬 열몇 장 하면서 솔로몬 신나게 하다가 후반부에 좀 빠지잖아요. 이렇게 위대했던 왕이 등장해야 되는데 얘는 석장 만에 딱 와 진짜 히스기야의 이 인식론 가치논쟁 대단하다 정말.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하나님과 인생에 대한 태도 아유 정말 본받을 만하다 라는데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본인이 또 잘났구나 해서 이제는 위대한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40장부터 이제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이사야는 크게 1장부터 35장까지의 전반부 그리고 이 중반부의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후반부의 전형적인 후반부의 예언들이 이렇게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전반부를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니까 전반부의 특징이 뭐예요?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과 정황을 어떤 면에서 전제하고 그 상황과 정황 가운데 너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현실을 중심으로 통찰력 있게 설교하는 게 전반부 설교의 기본이죠. 너희가 현재 어떠한 태도가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인식론을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가운데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 저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게 전반부 설교의 패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활 밀착형, 현실 밀착형 설교죠, 그쵸? 이런 이사야의 설교가 있다가 후반부 설교는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가 설교자로서 서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돼요? 대언자로서 섭니다. 그쵸? 그게 톤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서는 사실 여기 41장, 40장인가요? 40장부터죠,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서.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설교문이고요. 그러니까 수준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전까지는 설교문인데 지금은 딱 이사야가 어떤 입장을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이죠, 그렇죠? 내가 선언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냥 나를 나팔로만, 나를 어떤 마이크로만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육성을 내가 직접 듣고 얘기한 듯한 방식으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육성이 거의 기록되어 있는 느낌으로 적혀져 있다는 거죠. 왜 이런 방식을 택하느냐? 그전에는 구조적인 문제였어요. 그쵸? 야, 생각을 해봐. 네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이러셔. 세상은 이렇고. 근데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 네가 역사적인 흐름에서 생각할 때 네가 이렇게 선택하는 게 맞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잖아. 약간 이런 식의 패턴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가 옆에 서서 네 포지션을 잘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어떤 코칭적인 설교예요. 이건. 그쵸?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네가 이걸 선택해야지 라는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코칭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야 자식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인데 네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권위 있죠. 훨씬 더 직관적이고 그리고 훨씬 더 보편적이고 그쵸? 그쵸? 앞부분 어때요? 이런 역사적인 정황을 이해를 하고 그걸 현재 내 정황에 대입하면서 그럼 나는 어떤 구조적인 상태 가운데 있고 그런 상태에 난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라면 이건 그냥 간단해. 이거 다 됐고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런 분이고 이런 마음으로 지금 너를 이렇게 대하고 있다. 그럼 네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딱 하시는 거죠. 그럼 훨씬 더 간단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분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아할 만큼 가치 있는 부분이에요. 왜? 여러분 지금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오면서요. 하나님의 육성이 하나님께서 야 난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이야 라고 하나님의 육성이 이렇게 길게 기록된 성경이 없습니다. 그게 이사야서의 사실은 가장 큰 가치예요. 내가 후반부보다 전반부 설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건 이사야서가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고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육성의 측면에서는요. 여러분 그냥 창세기에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실 때 뭐 야곱한테 얘기할 때 뜨문뜨문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막 자기에게 길게 한 적 많이 없어요. 모세한테 승질내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하고 그때 좀 나오셨고 그쵸? 역사서에서도 다윗한테 다윗 언약하실 때 내가 너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한 장 두 장 정도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하나님이 이 도도한 시기에 이 이사야서 시대라고 하는 이 역사 시기 후기 이 비참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개인과 시대들에게 어떤 마음이다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시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라는 거죠. 어쩌면서 예레미야 에스겔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라고 하면은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인격을 이해해야 돼요. 아 저렇게 외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응? 저분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건지 세미나 아니 뭐한 거야? 어떤 마음? 아니 저 앞머리로 하든지 뭐 앞에 막 그래서 막 이렇게 어떤 마음을 얘기를 하시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간단하게 해봅시다. 유명한 구절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유명한 구절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구절 구절 안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 가치 있게 들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장 한 장 이야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는 테마로 좀 묶어봅시다. 주로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첫 번째, 40장으로 얘기하는 첫 번째 테마는 처음에 이제 객관적인 얘기를 해요. 객관적이라는 표현을 써봤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He's coming.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다. 다른 표현은 뭐가 와야 그의 나라가 온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 나라는 반드시 온다라는 거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첫 번째입니다. 난 내 나라를 세울 마음이 있고 내 나라를 세우고 있고 그 나라는 오고 있다. 그게 뭐예요? 40장이죠. 그렇죠? 이게 외친 자의 소리 이르러 광야에서 여호와이들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이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는 그와 함께하리라. 이는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 라고 얘기하죠. 이게 메시아예언으로 해석이 직관적으로 되어버리는 부분이 있지만 이 내용 자체를 봅시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는 어때요? 골짜기도 있고 산도 있고 조그만 산도 있고 평지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해요? 산과 골짜기는 가치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나름대로 이게 뭐 사회주의적 가치, 뭐 민주주의적 가치, 그렇죠? 저희는 왕정의 어떤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가치들도 있죠. 그렇죠? 쾌락주의적 가치들도 있고요. 그렇죠? 물신적인 가치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세상이 이런 식이에요. 이게 맞아. 이게 좋아.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고르지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오기 위해서 어떻게 된 거야? 평탄해진다는 거죠. 쫙!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가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건 회복되고 잘났던 건 겸손해지면서 아 이게 맞구나 하나님이 맞구나라는 식으로 하나님 대로가 이어진다는 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길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건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대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외친 자의 소리가 어떻게 된다? 아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맞습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곳에 오실 것이고 그래서 이제까지의 모든 육체가 어떻게 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의 대로가 평탄해져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푸른 말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영광은 영원한 그래서 이 잠정적이었던 가치들은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가치가 영원한 그의 나라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렇죠? 그냥 기독교 정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게 된다라는 믿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마침내 그게 된다라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맞다라는 믿음이 있느냐와 된다라는 믿음이 있는 건 다릅니다. 그냥 맞기는 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왜? 그건 아무리 맞아도 그 사람에게 그게 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후반부 설교에서 맨 먼저 출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다이렉트로 그냥 이런 사연과 여건과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딱 얘기해. 야 내가 생각하는 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돼. 올 거야.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커밍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임재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게 뭐예요? 첫 번째 그 나라 임재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가능한 이유가 내가 능력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시죠.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라는 얘기를 부지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얘기를 하세요? 아,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하세요? 나의 종이 그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나의 종은 어떤 종이에요? 상한강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종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가 어떻게 할 것이다? 공의를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신약적으로는 메시아 전망이 나오죠. 하나님이 임재 그래서 여호와의 대를 평탄케 하는 자가 누구라고 표현해요? 세례요한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의 종이 온다 할 때 그 종이 예수라고 표현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현재 내면의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하게 받아들여서 평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임재하고 계시는 교회 개인의 교회죠. 개인의 교회와 그 개인의 중복된 공동체의 교회가 이 예언이 언제 이사의 예언이 성취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 가는 거고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 세 가지. 객관적으로 그 나라는 오는데 그 나라 올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고 그는 포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들을 이루실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나라는 와. 그 나라가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라든가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이 그런 의지를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나라가 올 거야.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이루어질 거야. 개인이 변화되고 그 공동체가 갱신돼서 대안적인 국가가 세워지는 내세와 현세의 그런 나라가 될 거야. 이게 안 믿겨? 왜 안 믿겨? 내가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창조자야. 내가 주관자야. 어? 하나님의 영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누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지시자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이것들을 이루실 거야. 그 능력이 있어. 그리고 두 번째, 나는 그 의지를 잃어버리지 않아. 아, 내가 이따위로 하면, 내가 잘못하면, 내가 함부로 하면 이 세상이 진짜 개차방 같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아, 내 나라 여기다 안 만들어야겠다. 땅을 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땅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땅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땅이 척박해 보이니까 이 땅을 살 의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상황 각대를 꺾지 않으신다. 꺼져가는 심지를 끌지 않으신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다 해도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난 이 나라를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맨 처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이사야가 얘기했던 인식을 지속하려면 이 사람한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데 그래서 그의 나라가 진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 땅에 지으실 능력이 있다는 것과 의지가 있으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 나라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쵸? 오케이. 나라라고 표현하니까 너무 거국적이라면 개인으로 돌아옵시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닮은 객관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어떤 하나님을 닮은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이 생길 때 첫 번째 그 의심을 극복하는 객관적인 방식이 뭐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이루어진다. 왜? 그에게는 그만한 능력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라고 바라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아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객관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나아지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시고요,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데요, 그 나라를 세우실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다른 표현으로 나는 변화될 수 있고요, 교회적 갱신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국가적 갱신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것은 우리의 사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렇죠? 첫 번째 테마는 계속 이쪽입니다. 그렇죠? 나라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방금 얘기했던 40장의 내용도 있지만 뒷부분에 얘기하면 어떤 샘물에 대한 표현으로 나오죠.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 샘을 내서 그 샘을 먹는 자들이 나무가 되게 하는, 나무 얘기 좋아하잖아요. 무슨 나무, 무슨 나무, 무슨 나무가 되게 해서 숲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죠. 43장에 나온 내용이고, 그런 식으로 어떤 객관적인 내용을 하는 게 첫 번째 패턴입니다. 두 번째,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되게 유명한 구절들을 보면요, 주관적 패턴이에요. 왜? 이런 객관적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두 번째가 먼저인 게 두려움으로 반응해요. 이게 된다라고 믿을 때 안 될 것 같은 소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걸 하기 싫은 소지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건 뭘 느껴요? 두려움을 느끼죠. 그 두려움을 느끼니까 그 두려움을 느낀 것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여기에 반응해 내지 않은 개인적인 개인사의 경험들이 있겠냐? 있겠죠? 그럼 거기에 뭘로 반응해요? 죄책감으로 반응해요. 내가 두려워요. 근데 내가 두려워서 여기에 호응하지 않았어요. 호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와 일하시지 않을 것 같다는 죄책감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여전히 이런 두려워 문제들은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이런 방식이 아니라고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 다른 방식을 찾게 되죠. 이게 40장부터 오늘 읽으신 뒷부분까지 읽어보시면, 44장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너희들 그러지 말라고 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사정은 하나님께 가리워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첫 번째로 언급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데,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객관적인 메시지 앞에 두려움이나 우상숭배를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지가 세상에 나가서 하는 반응이고, 여기서 하나님에게 하는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객관성, 나의 나라가 is coming이고, 그리고 내가 그 능력이 있고, 난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면 it's not for me가 된다는 거예요. 내 사정은 하나님께 가리워져 있다. 나는 그 케이스가 아니다. 내 시추에이션에서는 그게 적용되지도 않을 것이, 그렇게 적용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라고는 일종의 죄책감, 열애의식. 나는 아닐 거야. 그게 객관적인 얘기지 나에 대한 얘기는 아닐 거야. 그래, 난 하나님이 있는 것도 믿고, 하나님 그럴 능력이 있는 것도 믿고, 하나님 그럴 의지도 있어서 그런 나를 이루실 것도 믿어. 근데 it's not for me. 내가 거기에 멤버십은 아닐 거야. 왜? 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포기해,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던 것들, 내가 불신했던 것들, 내 멋대로 살았던 것들, 지금도 내 멋대로 하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거기에는 내 자리가 없어. 아니, 죄책감의 반응.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두려움의 반응이죠. 이 죄책감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 순서적으로는 두 번째가 먼저였어요. 왜? 이게 왠지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걸 따라가지 않고 다른 식의 방법으로 이게 되겠어? 아니 이게 되겠어라는 생각이 드는, 이 생각을 들게 하는 많은 이슈들 때문에 내 안에 생겼던 두려움. 그래서 이거 죄책감을 넘어서 세 번째 방법. 그냥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두려움과 죄책감 가운데 삽니까? 자기 나름대로 대안을 내놔야죠.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죠. 새로운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조금만 섬겨면 내가 널 도와줄게 라고 하는 그 당시의 세속적인 방식. 이게 개종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세속적인 가치의 방식들, 여러분들이 타협 안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그럼 이 세 가지 방식에 사람들을 대응한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얘기를 하면요, 이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주관적인 방법이에요. 그쵸? 주관적인 방법.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두 가지를 계속 얘기하시죠. 하나는 뭐예요? 콜링이죠. 내가 너를 부른다 라는 거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지렁이 같은, 이 벌레 같은 야고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하세요? 네 한심한 거 나도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책감. 이 이중성을 이해하세요. 이 지하이 같은 야구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봐도 네가 문제가 심각한 건 분명 있지. 네가 잘해오지 못한 것도 있지. 하지만 네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여한 가능성이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첫 번째는 지명을 계속 얘기합니다. 콜링. 나는 나랑 상관없잖아요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너한테 하고 있는 얘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그 멀리서 다시 한번 데려올 것이고 내가 네 안개 같은 네 죄악을 안개와 같이 도마시킬 것이고 안개 비유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표현이 정확하게 표현하는지 내가 네 죄를 도마시킬 거야. 근데 네 죄는 어떤 안개예요? 어떤 죄예요? 안개 같은 죄. 안개 같은 죄라는 게 뭐예요? 내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꽉 채워져 있는 것처럼 많아 보일 거야. 너도 그 죄 때문에 세상이 가득한 것처럼 네 죄가 많아. 하지만 안개의 비유가 뭐예요? 세상에 가득한 것 같으나 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내가 그렇게 어떻게 하겠다? 네 죄를 도말하겠다. 내가 너를 개선하겠다. 내가 너를 갱신시키겠다.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쵸? 이 구절구절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좋지 않아요? 저도 좋아해요. 그쵸?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여호와께서 벗어났다 하느냐라고 하는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땅끝까지 창조하시며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니 소년이라고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전에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오래갈 것이요 다른 티라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콜링을 얘기하죠. 부르심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도움을 얘기하죠. 헬프를 얘기하죠. 내가 너를 불렀다. 콜링. 내가 너를 돕는다. 헬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청년이라도 자빠지면 나를 안마하는 사람은 독수리며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왜? 나는 졸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는 여호와여서 너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기 때문에? 공급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죠. 그치? 이 주관성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육성으로. 그래서 이사야서가 유명한 거예요. 이 구절들이 유명한 거고. 그러니까 앞뒤 없이 이 구절들만 따지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하게 도와주겠지라는 일종의 기복주의적이나 우상숭배적인 생각으로 오해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도도한 흐름 가운데 이것을 보시는 거라면 여기는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고요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도전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버르지 같은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말하더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사정을 가려졌다 생각하자 죄책감을 얘기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콜링을 얘기하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왜 네가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해? 두려워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도움을 얘기해요.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 힘이 너를 세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이 부분이 되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좋고요. 읽으실 때 약간 반복적으로 내용되고 이게 지루하게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요. 이 두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뭐라는 게 우리에 대한 데는 잘못된 가능성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죄책감에 빠진 나한테 내가 너를 불렀다. 두려움에 빠진 나에게 내가 너를 돕는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그만 둬라. 세상적인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돌아와라. 내가 너를 지킨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내는 게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내리라. 내가 그것을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개인사의 변화를 한번 인용해 보세요. 첫 번째로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했던 것과 다른 방식의 일이죠. 이제까지 했던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객관적인 정보를 듣고, 또 율법을 듣고, 객관의 하나님, 하나님 히스 커밍에 대한 것만 듣고, 여기에 두려움과 죄책감과 우상숭배를 반응했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쵸? 이게 새 율법이죠. 예레미야서 얘기하는. 그 신앙에서 얘기하는 새 언약이고, 새 일을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의 객관성보다 주관성. 이게 이사야가 신약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관성, 이게 세일이에요. 세일을 행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는 게 뭐예요? 강의 이미지는 성령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가 그러한 사람은 너희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마라. 우상숭배, 세속적인 방법을 쓰면 이제 그만둬라. 라는 콜링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뭐예요? 주관성을 통해서 이렇게 됐던 사람이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로 해요? 바른 대응. 아무튼 신뢰의 대응을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믿음의 대응. 그래 두려워하지 말자. 내 힘을 보면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다고 하지 않으신가. 아, 내가 죄책하거나 자책하거나 낮은 자존감에 빠져있지 말자. 내가 잘나서 시키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 아닌가. 이 두 가지만 기독교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귀에 못이 박혀 들었을지 몰라요. 하지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도우신다. 앞에 이제까지 이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관성에 대해서 얘기한 걸 제가 그렇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고 주관성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산으로 가버리잖아요. 하지만요, 객관성이 확보된다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객관성이 확보되니 그럼 우리가 이제야 이 주관성,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함께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이 주관성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 때가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 죄책감과 두려움과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의 주관적인 콜링으로 들어갈 때 내 안에 뭐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죠. 그쵸? 일단은 이사야서 후반부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후반부에서 여러분들 가장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뛰는 가슴을 실제 인격이라고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이면에서, 그쵸? 지금 보이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 그쵸? 하늘에 계신다고 얘기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인격, 어떠한 심장으로 계시느냐. 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함부로 사니까 되게 짜증나고 열받는 걸 억지로 참고 계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체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저 슬퍼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되게 안쓰러워하실 거야. 이런 식의 자기 상상력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열정적으로 뛰는 가슴을 우리가 계신다는 거예요. 난 그날을 반드시 이룰 것인데 거기에 난 네가 동참하길 바라고 네가 동참할 수 있는 내가 도와갈 것이다. 이 콜링을 받을 것이냐 두려움과 죄책감이 있을 것이냐. 근데 하나님의 도전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 굉장히 이런 굉장히 복음적인 메시지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자주 들었던 얘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잘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아직 우리가 객관성을 알아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진짜 그의 나라가 뭔지, 그의 나라가 오긴 오는 건지, 그가 정말 능력이 있는지, 그가 정말 그런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삶에 대한 알아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죠. 그렇죠? 우선 여러분 그것이 조금 아셨다면 아는 만큼 다 안 다음에 객관성이 끝난 다음에 주관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에서 다시 한번 주관성을 갑시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봐야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내 멋대로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다라는 어떤 그런 단절의식 가운데 계십니까?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공급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으니 내 것들을 화답하게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니 그 능력 가운데 내가 서게 하소서.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깐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주님께 우리를 도우려고 결정하고 계신다는 것,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저희가 인정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께 공급하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권위가 나에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지금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해석했사오니 해석된 말씀을 이해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시간에 내 각자 삶의 처소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고민하며 갈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